자, 오늘 이 말씀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가장 지금 문제가 외적으로는 원수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데 그 원수들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19절에 보면은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이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외적인 문제는 지금 이 원수들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또 어떤 것이냐, 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7절에서 죄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도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 거의 비스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외적으로 환난을 당하게 되고 내적으로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환난과 큰 고통 중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걸 알고 지금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이걸 찾아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환난과 고통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예, 환난과 고통에서 승리하는 길. 이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이 시의 구성으로 보게 되면은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15절 이하에 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환난과 고통 중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축복의 길, 복을 받는 길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괴롭힌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버릴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심성이거든요. 그거 제거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거 제거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옛날에 나는 제대로 알도 못하고 신학교 갔을 때 잠실에서 교육전도사를 했거든요. 잠실에 아파트 지어지기 전에 동그랗게 그 종합운동회만 있을 때예요. 그때 갔는데 그 모래밭, 거기가 모래밭이었습니다. 거기에 푸른둥 교회라고 또 십자가도 빨갛게 안고 하얗게 됐는데 푸른둥으로. 예, 하나님이 거기 교육전도사로 보낸 거예요. 무엇을 알았다고 교육전도사 나를 서울서 내가 교육전도사 했다니까. 예. 하여간 인생살이가 하여간 웃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모른 나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대요. 그 목사님이. 김전사. 예. 그래. 지금 애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애 하나가 오니까 이 애를 이 껴안아 줘야겠느냐 아니면 껴안지 않아야겠느냐. 아, 목사님 뭐 말할 것도 없이 교환해 줘야죠. 얘기가 예쁜데요. 그러니까 너 목회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는 여러 애들이 많은데 애기 하나만 네가 교환해 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애는 미워하고 저 애만 사랑갑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해 너 목회하기 어렵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른들 말을 절대로 그냥 한 버려버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멍충하니까. 그래서 기억해가지고 이 살다 보면 틀림없이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샘머리 앞에 겸손하라는 말이 나이 드신 어른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지식은 없어도요 지혜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두 개라고 그랬네요. 하나 더는 뭐냐? 지금 급하게 전화가 왔다. 무슨 전화입니까? 그러니까 여자분이, 여자 성도가 왔는데 홀로 사신 분이다. 근데 지금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네가 혼자 신방을 가야겠냐 안 가냐, 말할 것도 없이 얼른 가야지요. 내가 그랬다고. 너 목회 못 하겠다. 그런 거예요. 절대로 여자 한분 계신데 1대1로 신방 가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너는 왜 거기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때 그냥 예수 믿고 그러면은 성도면 다 좋은 줄 알지 뭐 다른 일이 일어날 거 알겠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서 너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빨리 내보내야겠냐 안 내보내야겠냐. 얼른 내보내버려야죠. 그거 있으면 뭐하고요. 내가 그랬더니 너 목회 못하겠다. 왜요? 그랬더니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나가면 다른 가룟 유다가 없을 줄 아냐. 그보다 더한 사람이 생기게 된다. 목회를 해보니까. 뭐 틀림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지금 이 경험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악한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이 고통. 그리고 단한 번이었는데 그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당했던,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러한 내용들. 그러나 그 후로도 어때요?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은 뭘 생각했느냐? 첫째로 승리하는 비결 중에 비결은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길이 곧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뭔 이야기 하려고? 이게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러면 질문에서 접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한테 물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누구냐? 김원정 장로입니다. 좋은 말 같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는 내가 먼저 앞서야 돼요. 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와, 기가 막히죠. 내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거 살아보면서 경험해 보면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에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살 길을 먼저 찾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 보잘것없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거든요. 쉽게 아주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있는 것은 뭐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거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허락이지 않아요.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훈련 원장으로 세워가지고 특공대 훈련을 받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원수는 하나님 때려쳐 버립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국가적으로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하면은 자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서라. 그런데도 계속 잘못된 길을 나가면 인간 막대기인 다른 나라 제국을 들어가지고 때려쳐버립니다. 그럼 그때에 아이고 죽겠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그 대적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싹 쓸어버립니다. 완전하게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다 해도 남 못할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해도요, 남 못할 일 하는 것, 자기는 안 한 것 같지만은 이 남 못할 일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하,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라 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네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살이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다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라. 이것처럼 좋은 일이 되고 있어요. 방황하지 않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랬지요. 13절 보면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처리 딱입니다. 탁탁탁탁탁 처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렇게 즉시로 안 보여줘도 서서히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이걸 역사 속에서 배워야 돼요. 예. 살아남은 제국이 없잖아요. 애굽이 살아남았습니까? 아수르가 살아남았습니까? 바벨론이 살아남았습니까? 메대와 파사가 살아남았습니까? 헬라가 살아남았습니까? 로마가 살아남았습니까? 다 멸망시켜버려요.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는 자를 정리를 다 해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갈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그 자손들에게까지 신앙의 전수가 잘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리고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꿔집니다. 대통령하고 친하신 분들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맨날 깡패들하고 좋아하면 어때요? 지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다 망한 거예요.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하고만 가까이 지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주의 친밀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복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악한 짓을 하는 자에게 주의 친밀함이 있을 수 없지요. 악한 악령들과의 친밀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극에서 극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내가 서야 될 길이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이게 지혜거든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약속을 실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 복을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도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나오기 싫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한숨 더 자볼까? 나 솔직하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3시에 배를 올려놓고 하는데 한 5분 동안 들어 누워갖고 있어 그랬어요. 에이 안 되지.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지. 그래 샤워 얼른 샤워하고는 뛰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아침에 나오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가슴 속에서 새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나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놓치지 맙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내가 택하려고 하는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택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자녀들까지도 그 땅을 상속으로 받게 잘 되게 만드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친밀하심이 되어서 주님과 더 가까이 살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요?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우러러 본다는 그는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주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이 안 보이고 세상이 많이 보이면 주님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예. 주님만 우러러 보는 자는 그는 뭐 주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2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쾌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데 답을 얻는 거예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악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자들 반드시 나중에 큰 수치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큰 수치를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1.1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해야 된다. 우러러 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에서 보면은 하반절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주님을 기다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15절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랬습니다. 종일 기다리고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이유가 뭐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누가 조금 잘 사는 거, 누가 조금 잘 되는 거, 아주 교회에서 조금 누가 힘 있는 거, 이거 이렇게 눈치 보면서 줄서기 하려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살, 인생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답을 가르치잖아요.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그리고 이웃관계도 사랑으로 관계를 잘 맺고 항상 내가 있으므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내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만 우러러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종일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라오는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외적인 악한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내가 이겼다 그러고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더 큰 기도는 뭐예요? 내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6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옵소서. 사실은 여기서 내 죄 용서해 주란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지었던 죄가 너무 마음이 커서 용서받은 줄은 알지만 울컥울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뭐예요? 내가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 아니해야지 하는 각오와 결단을 자꾸만 갖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조차도 아니하시죠. 그러나 이 시인의 태도가 어떠냐? 혹이나 주님이 기억할까 싶어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절대로 기억하지 않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강자입니다. 예. 나는 저거 절대로 끝까지 용서 못해. 그 사람 끝까지 용서 못 받습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다 같이 1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이제는 용서해 달라고 그 이후에 지은 죄들을 이 죄들을 생각하면서 저 좀 용서해 달라고. 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나를 비롯해서 겉에 보기에는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충성스럽고 굉장히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죄 때문에 썩어 문드러져 있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크로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흠집이라거나 자기의 잘못된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고통이 더 많죠. 그러나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뭐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의 부족한 걸 나타내고 그러면서 오픈되어 살고 있습니다. 누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뭐예요? 나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먼저 내적인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이거예요. 말씀의 신호.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리고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그랬습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 주여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해 주고 9절에서도 그의 도를 가르쳐 주라고 그의 도를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뭐입니까? 간구한 거예요. 그 간구할 때에 뭉텅이로 그냥 간구한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6절 이하이지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외롭고 괴롭다고 그랬습니다. 17번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19절에서는, 18절에서는 나는 곤고와 환란이 많다는 거예요. 19절에는 내 원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영혼을 지켜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간구하다 보면은 무엇이 열리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나만의 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우리 교회만 보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성도들이 마지막 가장 많이 해야 될그 간구가 있다면 이 나라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서 제일 사회는 제일 먼저가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 구원에 앞서야 된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까지 열리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환난과 고통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복을 받는 비결.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쓰려고 우리 노력합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애통하는 것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